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는 전도서 하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47페이지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가 무슨 일을 행할꼬 행한 지 오랜 일뿐이다.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둠에 다니거니와 이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 내가 깨닫고 신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의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신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이 전도서는 이 전도자는 인간에 있는 모든 난제, 어렵고 해결하기 힘든 이 모든 것을 이 죽음이라는 것을 파헤쳐서 한꺼번에 다 해결을 지으려고 합니다. 왜 똑똑한 사람, 그리고 무식한 사람? 그런데 여기서 옛날에 당시에 똑똑하다, 무식하다는 것은 곧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하면은 착하다, 착하지 않다로 이어집니다. 똑똑한 사람은 세상을 바로 알기 때문에 착하게 살게 될 것이고 무식한 사람은 세상에 돌아간 걸 모르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이 그 옛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몰라서 나쁜 짓 짓지 알기만 하면 무엇이 착한지 무엇이 선한지 알기만 하면 얼마든지 예, 착해질 수 있다는 그 당시 일반적인 그러한 인간들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지혜자는 그것이 일방적인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느껴지는 인생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소위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나 지혜자나 우미한 자나 상관없이 다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잊힌바되고 그런 사람 있었나 할 정도로 무시당할 때 그러면 그동안 내가 착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혜와 도를 닦았던 이 모든 것이 무슨 보람이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깨닫는 걸 뭘 깨닫느냐 하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결국 다 죽으면 그만인 걸 해 아래 사는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운명이라는 것에 집착합니다. 이게 운명이라는 것이 집착하는 이유는 그 전제가 뭐냐 하면 운명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내가 개척해 나간다. 이게 운명의 주인공은 나다. 더 쉽게 말하면 팔자란 게 있는 것이 아니고 팔자는 내 마음 먹기 나름이고 내 마음 곤치면 팔자도 피인다. 이거 전제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몇 시에 났습니까? 자 시에 났으니까 한번 봅시다 숫자. 하하. 어릴 때 아픈 적 있죠. 아이고, 쪽지게다. 왜 이렇게 안 나왔어? 어릴 때 다 아프지, 뭐. 아유, 이 자식이 예를 믿겠죠. 예, 안 믿는 자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하, 이거 참, 안 좋은데요. 안 좋지만, 그러나, 나도 이 정치지만, 운명이라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결정을 내냐. 결정에 따라서 이게 획가락 바뀌는 게 운명입니다. 한 150만 써가지고, 한번 구담하고 부적은 50만짜리고 내가 그렇게 100만짜리인데 50만원인데 셀기하에서 그렇게 50만짜리 하나 갖다 붙이시면 예 운명이란 건 자기 하기 나름대로 결정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점쟁이들이 하는 이야기라면, 요새 점쟁이 교회 품은 안 되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점쟁이나 교회가 하는 소리가 그거라면,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팔자 고친 놈이나 안 고친 놈이나 똑같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내, 품고의 죽음이 꽉 매듭을 짓고 있는 그 매듭 속에 있는 죽음은 그 죽음을 향하여 질주해오는 모든 인간들을 동일한 운명으로 점수를 매겨버리거든. 동일한 것.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관계없이 전부 다 죽게 만들어버려. 죽음 안에서 다 무익하더라 이 말입니다. 특히 이 지혜자가 이 강조하는 것이 어떤 점이 강조하냐면 소위 그저 인기가 있다는 것이 인기가 몇 개를 못 넘겨요. 개그맨들이 대박을 일으키도 그 대박 일으킬 만큼 후유증이 그만큼 심한 겁니다. 한때 인기 있던 그러한 인기가 나중에 되면 인기 떨어지면서 오는 그 아픔이 처음부터 인기 없을 때보다 더 강한 허탈감을 주고 괴로움을 줍니다. 이제 수준을 높이니까 낮추기 힘들잖아요. 이것은 결국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국 원은 뭐냐면 이 죽음이라는 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죽음이란 나라는 존재를 가치 있게 드러내는 것을 헛사로 만드는 게 죽음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유명합니다. 나 똑똑합니다. 나는 나 많이 배웠습니다. 나 지혜자입니다. 근데 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차별조차 헛되고 헛된 짓으로 뭉개버리는 것이 바로 이게 죽음이더란 말이죠. 인기 좀 얻어서, 심지어 이 땅에서, 얼마 전에 어떤, 전투 조종사가 포항 바다에 이렇게 훈련하다가 죽잖아요. 죽었을 때 나라에서 해주는 것이 1급 특징이고, 그 다음에 대전 국립 유공자 묘지에 거기에 이제 묻히게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거기에 영광스럽게 묻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10년 지나면 꼭 이전해야 돼요. 왜? 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파헤쳐봅니다. 가라. 너무 오래 있었다. 가라. 꼭 하고. 다른 또 전투종사 죽은 사람 또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국립묘지에 갔던 우리 어머니의 그 고백에 의하면 그 국립묘지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80 넘어서 잡사해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꼭꼭꼭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옆에서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지고 여기 왔냐 말이죠. 왜 당신은 뭐야? 나는 27살 때 장가도 안 가고 죽었는 게 장가도 안 가고 군에서 사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거기에도 야 사연이 많은 무덤이 있고 그냥 평생 놀다 가신 분이고 사연이 없는 죽음도 있고. 야, 거기서 아픔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국 모든 죽음은 일찍 죽으나 80대에 죽으나 잊혀지기는 동일하게 잊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도서에서 하는 내 결론은 뭐냐, 죽음은 끝이다 헛되다 이 끝이지만 이게 성경이 전도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신약 성경까지 올라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오면 죽음의 내막이 비로소 공개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1장 23절 25절 보면 그 죽음의 내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있다 해서 귀신이 들어있다. 상당히 재밌죠? 전도서에서는 사람은 왜 죽노? 죽으면 헛땡기구나. 에이구, 팔자 6명 다 한 죽음으로 끝난 걸 라고 끝나지만, 그랬어도 헛되다 하지만, 누가 보면 11장 얘기해보면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 간단히 보세요. 11장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로되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사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옛날보다 더욱더 심하게 귀신 들렸다. 그래 되어 있어요. 완전히 이거는 괴기 영화 같잖아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심심해가 그 사람에 들어왔다가 그 사람이 또 딴 데 갈까 싶어서 나왔는데 나오다가 귀신이 갈 데가 없어서 친구 일곱 귀신을 불러다가 전에 살던 그 사람 마음속에다가 들어가서 그 사람이 전부 다 더 아이고 그저 정신병자 되어가지고 발광을 하더라 이 말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도서 시대에는 사람이 살아서 죽을 때까지 현상밖에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보자, 우리는 전도서 말씀대로 곧 죽을 사람을, 곧 죽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둘 다 만나도 당신도 죽을 사람, 나도 죽을 사람이 만나는데, 둘 다 뭘 모르냐 하면, 당신 왜 죽어요? 몰라. 당신 늙어 왜 죽는데? 몰라. 죽으니까 죽는 거지. 둘 다 죽음에 담긴 원천적인 그 내막과 비밀을 모르는 채 서로 만나는 겁니다. 전도서에서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거 한계 내에서 어떤 진리를 규명해보자 예서는 거라면, 신약 성경에는 땅에 계신 분이 아니고 하늘에 사시는 예수님이 내려와서 땅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진리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하늘 길이요, 내가 생명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예수님은 땅에 우리하고 같은 레벨이 아니라 하늘의 레벨에서 와서 우리가 미처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에 우리는 의존합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사람이 죽는 것은 안에 귀신이 들어서, 악마가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해석이에요. 새로운 해석. 현대 과학이 죽는 것은 텔레미어라서 DNA 유전 끝에, 내가 이런 소리 여러분 모아놨다니까, 뭐 마음대로 이해, 제가 이거 마음대로 합니다만. 세포 분절이 있을 때 항상 그 끝이, 텔레미어 끝이 딱 끊어지겠는데, 그게 참 짧아진다. 짧아져가지고 사람이 노화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길게 연결하면 사람이 150대까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뭐든 세포가 재생이 잘 되니까. 고물 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신품으로 교체가 되니까 오래 산다는 거지. 이게 현대 과학이 지금 여기까지 밝혀냈는데요. 그게 밝혀내도 그래도 150년 살아도 성경에 나와 있는 1000년 가까이 사는 사람한테는 이거 게임이 안 되죠. 그건 저 보통 했다면 저 어르신 오늘 몇 살입니까? 976입니다. 그건 나 977인데 제가 형님 하겠습니다. 옛날 그 동네는 주도 노는 레벨이 900대 노는 900대. 옆집에 아저씨 뭐 옆집에 아저씨 뭐 황다 80수나 하면 운다 할게. 80 같으면 900살 같으면 유치원생. 900대 노는데 80대 했다고 황다 80 나면요 웃기는 이야기거든요.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 안에는 악마와 귀신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움으로 뒤바뀌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다시 해볼까요? 새로움이라는 것은 새로움이 만들어낸 그 법칙에 누림받고 그것을 공급받고 그 법칙 안에 갇히는 것이 새로움이에요. 우리가 새로움을 추구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법칙에 의해서 제공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한한 사랑이고 무한한 용서예요. 새롭지 못한 사람은 지 죄진 것 가지고 벌벌 떨면서 나 벌받을 거야 겁내는 게 이게 옛사람이라면, 새사람이라면 내가 짓든 마든 간에 통째로 용서해지는 그 용서가 날마다 우리가 쏘아대면서 사랑한다, 용서한다, 사랑한다 쏘아대니까 그 쏘아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겁니다. 벌써 다 잊어버, 몇 시간 지나지 않는데 다 잊어버렸지요. 그 뜻인데, 지금 그 새로움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럼 우리 힘으로 해결하면 되지. 뭐 꼭 주님을 믿어야 돼. 우리가 똑똑하니까 우리 지혜로 해결하면 되지. 라고 하지만, 그런 것은 전도서에 의하면, 그렇게 똑똑하고 배우고 성공해봤자 뭐 알아주지도 않고 죽으면 그만이더라 말이죠. 나의 죽음을 내 지식이 극복할 능력을 배출하지 못한다. 이것이 전도서라면 신약 성경에서는 그 원인이 규명됩니다. 그 원인은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악마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악마가. 악마는 이건 하여튼 이건 버릇이 없어가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 지 마음대로. 친구 불러 내가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 우리는 그 악마가 들어온 것에 저항할 수 없지요. 자, 그러면 악마가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어쩌라는 말인가? 이게 성경이 구약 있고,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의 편지와 베드로 편지와 사도 요한의 편지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이거 배치가 이유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인간적인 경험으로 해결 불가능, 모르겠다, 헛되고 헛되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는 그것은 인간의 안에 마귀가 들어있는데 그 마귀는 우리 힘으로 쫓아내지 못한다. 바울 서신과 베드로와 요한 복음에서는 뭐냐 하면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폼으로 진 게 아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능력이 너가 할 수 없는 것을 다 제공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자체가. 이제 성경 볼 마음 나죠, 이제. 봐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보이죠, 이제. 이거 순서가 되어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이왕 눈치채는데 다시는 육체를 위해서 내가 일하지 않겠다가 또다시 다짐이 되는 거예요. 이 육체를 위해서만 내 문제를 내 손에서 해결하는 그러한 부질없는 짓은 내 두고 다시 안 하겠다.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영생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믿을 놈이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뭐 기도를 많이 했다, 뭐 헌금을 많이 했다, 나는 뭘 봉사를 많이 했다, 자꾸 자기 육체를 의지하죠. 그런데 그 마귀가 우리들의 육체에 대해서 겁낼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그런 소리 했잖아요. 기독교 문화로 완전 무장되어 있으면 마귀가 겁이 나서 안 옵니까? 천만의 말씀. 마귀가 기독교 문화에 겁 벌벌 떨면서 이 집은 기독교 문화구나. 우리 처가는 목사 집안이기 때문에요. 제가 제 아내 만나고 여러 가지 놀란 점이에요. 그쪽은 새로움이고 나는 안 새로움이기 때문에 문화의 격차에서 충격에서 놀랐는데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 22살에 같이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나 혼자 노래를 못 듣답니다. 나 혼자 노래를 너무 그래 병 갚았어요. 어떻게 연세가 22살 된 아가씨가 나 혼자 노래를 한 번도 못 듣답니다. 왜 그러냐, 목사님이 세상을 막 다 깔았겠습니까. 그래서 나 주일날 하는 스케줄이 옛날 교회들은 스케줄이 있었어요. 주일날 딴 날은 뭔가도 주일날 새벽기도 나오고 하고 아침에 몇 시에 저녁 먹고 그렇게 하고 주일날 갔다 와서 끝에 신방해야 돼. 신방하고 나서 긴근한 척 봐야 되고 그래서 11시 59분에 12시 되면 그 다음 축구 봐도 되고 막 이런 게 스케줄이 있어요. 옛날은 그 책자는 안 했어요. 지금은 그런 아니면 지금 합동체 책자에 보면 주일날 교인들이 어떻게 생활했는가 그 스케줄을 성무일도 전체 성무일도가 나와있잖아요. 그렇다면 자 라오나 그것도 모르고 예 하추라도 몰라요. 하추라도 모르고 그렇다면 뭐가 있냐, 그 문화는 뭐냐, 완전히 기독교 문화예요. 찬송만 보고 예 특히 아버지가 목사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어머니가 사모라는 게 더 중요해요. 아버지는 그건 관심 없어. 목사 돼서 알지만 목사는 이제 자식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빨리 시집 가가지고 통일하라 그뿐이지. 아무 관심 없고 그런 엄마는 제 지새끼라고 이제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문화로 해왔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독교 문화니까 그래서 제가 뭐냐 하면 덕을 보자. 그 기독교 문화니까 마귀가 침투 못했을 거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럼 저분과하게 내가 결합하면 그 다음부터 기도 빨리 막 날아오니까 나는 이제 복받은 거다 이런 계획을 했더니만 지금은 이제 전도해야 될 판이야. 여기에 갈라디아서 5장 끝에 보면 우리의 육체와 정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습니다. 지금 십자가가 왜 있느냐, 바로 전도서부터 누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거쳐서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헛되고 헛된 게 인생입니다. 맞습니다. 배워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영생 얻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오면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 마귀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 마귀의 열매가 뭐냐면 육체 열매인데 성령의 인정함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담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다 외우지 이게 전부 다 성령을 받지 못한 악한 거다 말이죠. 근데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떠냐 하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대. 법이라면은 능력, 그런 누가 그걸 금지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되려면 뭐냐,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를 정과 욕심의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나오는 능력이 우리의 악마적인 모든 육체의 열매로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이다. 화평과 희락이 나온다는 것은 당신이 운명의 주인이 아니다 말이죠. 지금 당신 육체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당신은 주님 안에서 온유와 화평이 가끔 2초죠. 2초, 2.5초 가끔 온유와 화평이 나오면서 십자가 아였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근데 십자가 피하였으면 나는 완전히 마귀 종이라고 완전히 지옥 갔네. 나는 번뜩번뜩 번개치듯이 어젯밤에 번개치듯이 번뜩번뜩 떨으면서 내가 십자가로 인도함을 받구나. 그러니까 전도서에 헛되고 헛된 게 아니죠. 이제 헛되고 물론 내 단독적으로 헛됩니다. 하지만 헛되고 헛된 내 인생에 십자가 박혀버리면 그 새로움의 원리와 사랑의 용서의 원리로서 지금도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이 밖으로 나올 때 그걸 뭐라고 하냐?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형제우애라고 하는 겁니다. 제 몸이 제 몸이 아니고 제 운명이 제 운명이 아니고 주님의 주신 겁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알 때 대충 알지 말고 절실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분투 노력하는 가운데 이것이 악마를 이룰 수 없는 부질없는 육체의 반복인 것을 깨닫는 순간 십자가의 단번에 다 이루었다는 그 이루심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워서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3장 합시다. 163장입니다.